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니 부정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니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께서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존과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여 이제는 이전과는 확인이 다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수백 년까지만 해도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을 배제하고서 예술과 문학을 논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주제가 되고 음악가였던 하이든의 작곡의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모든 가치 판단에 왕좌에 오르게 되면서 신의 존재를 믿는 일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물론 인간 이성을 통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에 신비로 여겨졌던 것들이 속속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미신들이 타파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마저 부인되었다는 점에서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은 기독교 신앙의 최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어디 있는가? 하나님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우리를 마치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수십 년 혹은 수년 동안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개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신들은 이성적인 반면 신의 존재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신자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환자로 불려졌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환자 집합하면 어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집합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환자라고 불렀다는 말은 정신병자 취급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인간됨을 포기하는 일인가? 과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반지성주의적인 활동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온 인류들 다 여기에 모아놓을 수 없겠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탁구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탁구를 배우시려면 탁구를 가르쳐줄 수 있는 탁구 코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탁구 코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탁구 실력의 진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면서도 자전거 타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은 두 발이 두 바퀴가 있는 이 기계를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는 한 자전거 타는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이 근거되지 않는 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때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을 마치 비이성주의적인 그런 차원의 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북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음만 있으면 되고 지식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지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알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인데 그 공통점은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다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겉으로는 몸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우주 곳곳을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계시 않다라는 확증적 증거를 가지고 믿지 않으십니까? 여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의 믿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이 없다고 믿으신 거예요.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나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요, 매우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비롯한 모든 소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 안에서 숨쉬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간이라는 영역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 몸을 기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진척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멋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모든 건축 재료와 터전은 땅에서부터 납니다. 초음속 비행기를 제작해서 앞으로는 미주 구라파를 두세 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것도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땅에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가요? 최첨단 업종의 종사하면서 1년에 수억씩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이 가능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땅이 식물을 내고 바다가 물고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이 정지되면 어떤 활동도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조금만 눈을 넓혀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들이 있고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심으면 땅은 식물을 내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먹어도 바다는 지속적으로 고기를 생산해냅니다. 우리 인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역시 지하 자원이지요. 하나님께서 땅속 깊은 곳에 금과 은과 루비와 사파이어와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땅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바른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사고 구조와 사고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 대다수는 학교에서 배우면서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진화론자들은 우주는 어느 날 뭐가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현생의 우주가 탄생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무기물이 유기물로 진화되고 그리고 유기물에서 원시세포로, 원시세포에서 단세포로, 그 다음에 단세포에서 동식물로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우주와 혹은 생명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또 다른 신앙이지 증명된 학설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100여 년 인생을 못 사는 인생이 어떻게 수천만 년, 수백만 년 걸쳐서 진행되는 진화의 과정을 꼼꼼히 증명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진화론은 학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1967년 노벨 생리의학자 수상자인 하버드 대학의 조지 월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단 두 개의 가능성만 있다. 잘 들으세요.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 혹은 우연 발생적 진화, 이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 발생설은 이 조지 월드가 살았던 1960년대 전 120년 전에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연 발생설은 그것은 진정한 학설이 아니다라고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무기질이 유기질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그런 거리를 수백 광년 달려가도 끝이 없는 세계가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래서 단 하나의 결론, 즉 초자연적인 창조만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으므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 발생에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뭐 무기질을 뭐 제쳐놓고라도 원숭이가 타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인간의 뇌는 750여 개의 신경세포들이 만여 개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뇌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린 시절부터 진화론의 교육을 받은 보편적인 현대인들이 진화론을 가장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전도 초청 집회 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교과서에 봤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최초 인류 조상으로 알려졌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뼈로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자바 원인은 원숭이뼈와 사람의 뼈를 조합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화석을 파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새로운 학설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빼서 몇 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창조론은 종교적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면 1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보편적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라야 합니다. 진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되고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무시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태양이 없다라고 무시하면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진리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 안에서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진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실이 가져다주는 인격적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예를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이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참으로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절대적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저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뭐 그뿐인 그런 정도의 내용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아신다면 진리에 대한 반응, 진리에 대한 인격적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물론 전폭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됐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삶이 있더라 할지라도 보편적으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외부의 외압이나 유혹이나 돈이나 어떤 무엇이 들어오면 자신의 신앙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배출해낼 수 없었던 많은 순교자들을 기독교가 배출해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속사도 그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 감독 같은 사람들 비롯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슬람 테러 특공대 보세요. 그들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목숨을 버린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면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보편적 이방 종교나 세상의 석학들이 말하는 진리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흔히 진리의 전당이라 일컫는 대학 교실에서 가르쳐지는 진리에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는 지구를 비롯해서 각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천동설이 중심이었거든요. 종교 재판에 회부를 당해서 지동설의 입장을 포기하라라고 말하자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반 세상 과학자들과 철학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와 하나님을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진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래야 대학에서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윤리학자의 학설이다. 이것이 의학자들의 정설이다. 이러면서 이런 진리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리는 가르치고 그 진리는 가르침 받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좀 배웠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진리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진리와 상관없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지요? 조물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신을 믿는데 그가 믿는 신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신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기는 하지만 지성이 타락한 인간은 실제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피조물, 새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짐승 모양의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 가능한 신, 내가 원하는 무엇을 늘 이루어주는 어떤 신을 믿고 싶은 것이죠. 우상 숭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뜻 보시면 마치 무슨 동물 모양의 우상을 이렇게 앞에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만 머리에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시편 115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과 같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짐승을 섬긴다라는 말은 실제로 꼭 뭐 짐승 모양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짐승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을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학생이나 직장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사주나 사원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물어뜯고 싸우는 것을 보면 인생이 짐승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짐승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자기가 많은 돈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파산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짐승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솜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권세가 인간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 결과 자기를 섬기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광활한 우주에 명백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믿지 않으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냐?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자를 피조물로 대체하는 것이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사탄의 시험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따먹으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지요. 얼마나 차원이 낮게 살아가는지요. 차라리 머리에도 나빴으면 차라리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고동한 사기죄는 짓지 않을 것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탁월한 지적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마치 자신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줄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맞닥뜨리는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점은 심각한 도덕적 타락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타락 현상이 나타납니까?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동성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동성애를 다른 죄보다 아주 심각한 악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29절 이하에 나타난 각종 죄와 같은 범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동성애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나 29절부터 31절에 나타난 죄들을 보시면 보편적 사람들이라면 다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죄나 29절에 나타난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내려버려 두심으로 인생들이 드러내는 그런 죄의 결과물이라고 볼 때 일단의 사람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이 동성애죄나 아니면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등등과 같은 그런 죄는 똑같은 범죄에 들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죄 짓지 않았다는 근거로 기타 다른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둔 사람들의 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32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26절부터 31절에 나타난 각종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을 옳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짓고 싶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왜 다른 사람들을 그 죄에 끌어들이지요? 편하게 죄를 짓고 싶어서 그래요. 편한 길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유별난 심각한 죄인이 아니야. 너나 다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것이야. 그리하여 보편 수준을 완전히 낮추어서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나는 사람이다. 편하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당장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심판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 전에는 온 인류가 홍수로 다 쓸어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들이 반역하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와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물리적 방식으로서 인생들을 멸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고 싶은 일을 내버려 두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가 세상에 돈이 다인 줄 아느냐? 그래, 열심히 돈 쫓아 살아라. 네가 섹스가 다인 줄 아느냐? 그래, 열심히 그 쾌락을 추구하라.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신약시대에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없는 죄책감을 막 긁어가지고 죄책감을 막 부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그리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혹시 인도를 받아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시대적인 이 상황 자체는 유사일에 이렇게 타락한 때가 없었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예고편에 불과해요. 지금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아직 끓는 물이 끓어 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실행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당장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지요. 어떤 일을 해도 그 당장 불과 유황이 쏟아지지 않고 그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 죄를 지어도 별일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견디시고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때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종적 심판의 때가 되면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은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마침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냈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모든 죄들에서 다 토설하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불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고 땅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요. 불이 집바닥에 붙으면 당장 아무 일 없습니다. 거실에 잠깐 불길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그 불길은 집안 전체를 다 삼켜버리는 집채만한 불길로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징이 되기 전에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한순간 불타오르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꺼져버리는 인간적인 어떤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고 계속적이요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태양의 불이, 태양의 불꽃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는 이런 현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꽃을 영원히 불타오도록 왜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언짢아하는 혹은 화를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심판 탄행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코웃음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계신다고 해도 거룩한 분이 아닐 것이고 거룩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 더 클 것이고 설사 거룩하고 정의로우시다고 해도 그분은 절대로 분노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죄를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별일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별일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런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범죄자를 색출하지요. 유병은 씨를 색출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었고 그 자녀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인터폴과 공조를 해서 그 범죄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재판관들도 도덕적 존재여서 범죄하면 색출하여 징역형을 살게 하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선고를 내리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을 거스르는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내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낙하산이 구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비행기에 남아 계시든지 낙하산을 타고 뛰어 내리시든지. 언제까지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의 여부를 다 따져서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를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한 가지 입장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의 성격은 인격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저의 설교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죠. 쉽지 않습니다.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지난 밤 오늘 아침을 기대했던 몇 사람들이 중의 강을 건넜습니다. 오늘도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상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떨어진 사람이 또 몇 사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데 모든 삼라만상이 창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애써 부인한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인생이라면 다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영생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부정한 사람이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저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도 있고 또 권면을 받아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그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대로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아름다운 신자의 삶의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내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